못하는 수준이 벌어졌다는 것이 시작이 되는 듯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고등마다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일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침 6시에 일꾼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을 찾아서 자기 고도원에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루 종일 날 일하는 저녁 퇴근 때까지 저녁 6시까지 일하는 12시간에 일하는 값을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는 값인 한 은하 한 입인 한 데나리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9시에 또 밖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서 빈둥빈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또 오후 12시에 하고 정오 12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보내고 오후 3시에도 그리 나가서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 한 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또 밖에 나가보니까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의 품꾼을 쓰는 이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 부도원에 일하러 보냅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서 6시가 되어서 이제 품삯을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계산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합니다. 이 사람 딱 한 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주인이 한 대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인과 한 대나리온을 약속을 했지만은 한 시간 지난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는 거 보니까 자기들 속으로 한번 계산했을 것입니다. 야, 주인이 참 마음 좋다고. 저런 주인님 같으면 한 시간 지난 사람한테 한 대나리온이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 대나리온을 주지 않겠는가. 아니면 헤트리스트 아무리 적게 잡아도 다섯 대나리온이나 여섯 대나리온을 받을 것으로 되는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산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주고 3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주고 9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주고 심지어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어떻게 하루 종일 택배에서 일한 우리에게도 우리와 어떻게 하루 저녁에 와서 한 시간만 일한 그 사람을 똑같이 치부하면서 한 대나리온을 줍니까? 이것이 그들의 불평이요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오늘 하루 품삯으로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나는 그 약속대로 너에게 실천했는데 왜 항의하느냐? 내가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준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은 아니고 내가 선행을 베푸는데 너가 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너는 내 것을 가지고 가라. 이 비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참 납득이 가지 않는 비유 같습니다. 어찌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타당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애초에 일한 시간과 액수를 그 사람과 계약을 했고 그 계약대로 품삯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평하고 항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약속한 대로 품삯을 받았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불평이 생겼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 주인이 먼저 온 사람, 아침 6시부터 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주었다면 이들은 한 대나리온을 받고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품삯을 받으며 뒤에 온 사람들이 품삯을 보았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자기들과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을 때 화가 난 것입니다. 즉 자기가 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할 그 사람, 계약대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과 자기 것을 비교했을 때 불평이 생겼습니다. 시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기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이 명성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했다 하더라도 선한 사람을 하더라도 이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막에 한 정말 돌을 많이 닦은 한 수호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조개들이 모여서 자, 저 수도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냈습니다. 수도사를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가서 돈으로 주겠습니다.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와서 명예를 준다고 해도 수도사를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마귀 조개에 가서 그 기회, 그 수도사의 기회에다가 몇 마디 속삭이니까 그 수도사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뭐라고 속삭인 줄 아십니까? 내 동생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대중교가 되었다. 그 말하니까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시기입니다. 동생이 잘 된 건 못 봅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이겨야 합니다. 베이커는 시기심이라는 공률도 없다고 합니다. 시기심은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살게 합니다. 잠언 10장 27장 4절에 말씀합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으나 통이 앞에 있어야 무화살이요. 분을 내는 것도 무섭고 노하는 것도 무섭지만은 분을 내는 것보다도 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기하는 것입니다. 통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시기심이 아주 많은 부대인 두 개가 맞아보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두 상인의 자기가 오늘 많이 팔았나 적게 팔았나 오늘 그 장사의 성공 여부를 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팔았느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집보다 더 많이 팔았느냐 더 적게 팔았느냐에 자기 그 상사의 오늘 성공의 여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집보다 제가 장사 별로 안 되더라도 앞집보다 많이 팔았으면 만족해요. 앞집보다 적게 팔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천사가 와서 그 중에서 둘 중에서 더 시기심이 많은 상인의 기회되고 속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딱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신다고 했다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신다. 한 가지 청. 네가 만약 집을 한 채 원하면 네가 집을 한 채 줄 것이고 두 채 원하면 두 채를 줄 것이고 돈을 10만 불 원하면 10만 불 줄 것이고 네가 원하는 무엇을 주겠다. 그건 딱 한 조건이다. 너에게 주는 것에 두 배를 앞집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당연히 그간에서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것을 들으면서 일하게 합니다. 내 문 하나 빼주십시오. 그럼 앞집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봉사가 됩니다. 시기심은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함께 망칩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을 이겨야 합니다. 사실 하루 종일 일하는 일꾼은 자기들에게 일거리를 준 주인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약속한 대로 일하는 자기들을 위해서 주인은 9시에 나가서 다른 일꾼도 데리고 왔고 12시에 나가서 다른 일꾼 데리고 왔고 3시에 나가서 다른 일꾼 데리고 나왔고 왔고 5시에 와서 다른 일꾼을 데리고 왔으므로 자기들의 일이 그만큼 더 수월해진 겁니다. 근데 그 시기심에서 그들은 감사하기는 커녕 불평하고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기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시기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시기심을 이겨야 합니다. 이 시기심은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겨야 합니다. 이 시기심 없애달라고 하는 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시기심을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공식적인 대가였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나오는 일꾼들은 자기 일거리가 없어 길거리에 찾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날 한 데나리온을 버리지 못하면 그날은 그 가족들과 함께 굶어야 하는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그날 일한 봉사금 그날에 꼭 지불하라고 합니다. 라피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날 일한 품삯을 그날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네 가지 죄를 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억누르지 말라. 두 번째, 이웃을 것을 훔치지 말라. 세 번째, 임금은 당일 지불하라. 네 번째, 노동자가 받을 임금을 밤새 주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날 품삯을 주지 않으면 품삯을 못 받은 그 노동자는 그날 하루를 그 가족과 함께 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루치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굶주리지게 않게 한 것은 그들이 가족을 굶주리지게 않게 하는 주인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공정하게 한다고 만약 그 사람들에게 10분의 1 데나리온이나 만약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그 사람은 그 가족과 함께 그를 굶어야 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만약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가장 늦게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을 그 주인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주인을 칭찬하고 그 주인에게 정말 존경을 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쓰는 사랑을 먼저 온 사람들은 불공평한 사람으로 악하게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 온 사람들도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날에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나 나중 온 사람들이나 다 같이 똑같이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더 잘나서 주인이 불러준 것 아닙니다. 주인이 택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택해준 주인 앞에 감사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주인에게 화를 내며 원망하며 불편했습니다. 은혜는 일꾼에서 이런 일하는 수학공식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꾼에서 이런 일하는 이 공식으로 사는 사람을 저 사람은 두 번씩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공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공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이 공식으로 뒤에 온 사람들을 보았고 주인은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뒤에 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또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보수는 일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 대가만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은 전혀 뜻하지 않은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의 흠은 바로 1 플러스 1은 일하는 이 공식으로 동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탕자, 저 동생에 대해서는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았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그는 1 플러스 1이라는 수학적인 공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이 일한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부터 상급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로 앞장에 나오죠.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는 부자의 질문 가능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십일조했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12시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침 6시에 주인과 한 대단으로 계약하고 먼저 온 사람들하고 갔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인과 계약한 12시간을 채우고 계약한 풍선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선을 받으면서도 당연히 내가 12시간 땀땀을 일했는데 그 일에 대가를 내가 받아야 한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온 사람은 진짜 뜻하지 않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풍선을 주는 관례대로 그대로 하면 12분의 1 대나용을 받아서 그날은 굶어서 그들은 좋은 가족과 함께 굶어야 하는데 그들은 분의 눈치에 생각지도 않은 한 대나용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한 대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데 그들은 한 대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 대나를 받을 때 이것이 자기가 일한 대가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만약 자기가 일한 대가로 생각했다면 그들은 15분의 1 대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시간만 일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보다도 못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누구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선택을 받은 택한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사람이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놀라워 이랬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노래했습니다. 몇 마리가 나를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나 이 벌레 마음도 못한 날 위해서 자들 자격 없는 날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은 왜 저런다고 비교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만 있어야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은혜 받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자격 없는 것을 사랑으로 부르신 은혜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늦게 와서 떠나지 않은 주님의 은혜를 이 풍금 같은 자격 없는 일을 택해 주시고 떠나지 않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늘에 주신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